오늘 저는 오만과 편견이 아닌 교만과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이 만남을 가지거나 이 관계를 형성을 할 때 서로에 대해 소개를 하고 이 상대방의 배경을 알려고 하죠.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혹은 이 공통되는 부분을 찾았을 때 대화가 쉽고 이 관계의 친밀감을 더 쉽게 빨리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민 1세 혹은 1.5세일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주로 무엇을 합니까? 주로 많은 경우 어느 고향이 어디인지, 그렇죠? 그리고 어디 출신인지를 묻습니다. 고향이 어디신가요? 한국 어디에서 사시다가 이민을 오셨나요? 또는 이 버지니아에 오기 전에 미국의 어느 도시, 어느 주에 사셨었나요? 저도 처음 신방을 하는 이 성도님들을 만나면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알기 위해서 또한 질문하는 내용들이죠. 저의 고향은 안양입니다.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서 고등학교 때 이제 브라질로 이민을 갔던 브라질 1.5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1.3세 정도 되고요. 브라질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한국으로 대학을 편입해서 대학원까지 신학이 아닌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습니다. 미국에 산 지는 이제 20년 정도 됐는데요. 2004년부터 시카고에서만 17년을 살았습니다. 이 신학은요, 제가 뒤늦게 이제 40, 40이라는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버지니아에서 이제 제가 산 것은 이제 2년 6개월 정도 되었죠. 자, 이제 성도님들은 저의 이제 출신 배경에 대해 들으셨고 이제 단편적으로나마 이제 저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성도님들에게는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한 가지는 저에 대해서 이제 일부의 정보들을 알게 되었기에 예전에 아무런 정보를 알 수 없었던 그때보다는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친밀감이 생겼을 것이고 이제 관계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저에 대해 편견 혹은 선입견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편견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편견은 우리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정보들만을 가지고도 벌써 저에 대해서 판단과 추측 그리고 선입견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또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11년 전에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그 누구도 미국인이라 부르지는 않아요. 미국 시민인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자연스럽게 이 미국 땅을 살아가면서 외국인, 한국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은 다르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동양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묻습니다. Where are you from? 그렇죠? 이렇게 묻죠.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질문하는 그들의 윗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분명 다른 나라에서 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텐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동양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디 출신이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저도 잘못된 생각, 더 나아가서 죄인 줄 알면서도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편견과 선입견 안에 반드시 교만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이 중심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편견에 의해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시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그 구원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고 그 능력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놀람에서 그들은 멈춥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 편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죠.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들의 질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는 이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은 이 머리가 아닌 이 몸을 사용하여 하는 목수일 뿐인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니 참 기분 나쁜데? 더구나 이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아버지가 없는 이 과부의 아들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예수의 형제들과 누이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나선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관례에 따르면요, 성인 남성을 소개할 때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무례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쾌하게 여기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한국에서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친구? 그 친구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누가 아버지 뭐 하시는데? 한정민 목사님이 하셨어야 하는데 조금 아쉽네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면서 물어보는 편견 가득한 질문입니다. 이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편견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유대 온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할 그 순간에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편견을 만들었고요, 예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처럼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배척하는 곳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무 기적이나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거나 반드시 누군가의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예수님에게 고정되어야 할 이 시선을 도리어 세상의 정욕으로 옮길 뿐이죠. 믿음이 없는 자의 죄를 더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교만과 편견으로 배척을 했고 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본문 6절에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의 원어는 에따우마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놀라워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was amazed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에는 오직 이곳에서만 쓰였는데요.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놀랄 정도로 고향 나사렛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혔고 배척당했음을 좀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동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은 결코 낙담하지 않으시죠. 자신의 사명을 위해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 마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배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오.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주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마가의 의도적인 배치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배척을 앞에 고향에서 당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보내는데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그 사건 뒤에 이 제자들의 전도사역을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편견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없음과 거부가 제자들의 전도사역에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그 과정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열두 제자들은 거부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자신들의 사명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의 사명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의 교만과 편견에 따라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함으로 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거부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죠.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많은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열두 제자처럼 믿음으로 신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늘 매일 항상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이 교만과 편견의 죄에 빠지고 불신의 늪에 빠지는 것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어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이 교만에서 벗어나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편견의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킵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그렇게 신실함과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